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일 금요일 VOA 새벽 방송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지도자가 누가 됐든 북한의 비핵화라는 미국의 임무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29일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상태와 관련한 질문에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 부장 등 북한 지도부의 다른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있다며 북한 내부에서 지도자와 관련해 무슨 일이 일어났든 상관없이 우리의 임무는 같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에 합의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인들과 북한 주민들 그리고 전 세계를 위해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해법을 협상할 수 있는 길을 찾을 것이라는데 여전히 희망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한국이 많은 돈을 내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한국이 더 부담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자신이 취임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는 합의를 할 수 있다며 그들은 합의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청와대는 아직 협상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아직 발표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내부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환자가 75일 만에 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중앙방역대책본부는 30일 언론 브리핑에서 이날 0시 기준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단 한 명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외 유입 사례로 추가된 환자는 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내 해외 유입 사례는 1,065건으로 이 중 91.1%가 한국인입니다. 방역당국은 또 2,900만 명이 참여한 4.15 총선 이후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단 한 건도 보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한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 수는 1,765명이며 이 중 247명이 숨졌습니다. 캐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가 30일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가족을 잃은 이들에게 조의를 표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이날 트위터 글에서 어제 이천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화재로 희생한 분들의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에게 진심 어린 조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초기 대응에 나선 현장의 소방관, 구조대원, 구급대원에게 늘 그렇듯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경기도 이천의 한 물류창고 공사장에서 큰 불이 나 노동자 38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크고 작은 화상을 입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지난주 미국에서 380만 명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노동부가 30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주 약 380만 명이 실업수당을 신청했습니다. 이로써 미국 내 누적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지난 6주간 무려 3천만 건에 달했습니다. 이는 미국 노동인구의 18.6%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특히 뉴욕과 시카고 같은 대도시에서 실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이란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무기금수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29일 국무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올해 10월 만료되는 무기금수 조치가 연장될 수 있도록 유엔 안보리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무기금수 조치가 만료되더라도 이란이 재래식 무기를 사고 팔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미국도 유엔 결의안에 명시됐기 때문에 여전히 참가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유엔 결의안 2231을 언급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안 참가국에 부여되는 권리는 모든 참가국이 완전하게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이란 핵합의에 남아있는 유럽 3개국에게도 무기금수 조치 연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한 연방정부 차원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더 연장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하지 않은 외출은 피하라고 권고하면서도 미국 일부 주들이 다시 경제활동을 재개하기 때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이은영입니다. 호흡기를 통해 전파되는 코비드19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하나의 일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마스크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청각장애인들인데요. 평소에 사람들의 입모양을 읽고 의사소통을 했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면서 소통이 어려워진 겁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미국 수화의 문법은 얼굴 표정이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수화로 의사소통을 하려면 얼굴 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현재 텔레비전 기자회견에서 미국식 수화통역사를 제공하는 지방정부도 있지만 백악관 코로나바이러스 대책위원회 기자회견을 포함해 많은 경우 수화통역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에 미국 장애인협의회와 청각장애인협회는 백악관에 미국 수화통역사를 제공하도록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합니다. 또 미국 청각장애인협회를 비롯한 많은 단체가 수화통역사와 함께 코비드19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영상을 제공하고 있고요. 코로나 대유행 기간 동안 정신건강을 위해 할 수 있는 정보를 나누고 있다고 하는데요. 켄터키의 한 대학생은 청각장애와 난청이 있는 이들을 위해 재사용 가능한 투명 마스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우리가 모두 같은 방식으로 정보를 얻지 못한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미국 대선 ABC, 또 주간 프로그램으로 인물 아메리카가 이어집니다. 오늘 인물 아메리카에서는 1950년대 여러 해에 걸친 힘겨운 연구 끝에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한 조나스 소크 의학자에 관해 전해드립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여기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5월 1일 금요일 북한은 가끔 구름 많겠지만 아침까지 평안남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상 3도에서 14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13도에서 29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2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2도에서 21도, 개성 13도에서 22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함흥 11도에서 28도를 오르내리겠고 청진 지역은 6도에서 16도 사이 예상됩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여기서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프랭키 발리의 노래입니다. 당신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아름다워서 눈을 뗄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Can't take my eyes off you 들어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과 관련해 중국을 강도 높게 비판한 소식, 또 올해 에너지 수요와 탄소 배출량이 기록적인 수준으로 내려갈 전망이란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먼저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정부가 자신의 재선을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도 높게 중국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가진 로이터 통신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중국은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자신이 재선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룬 방식이 그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중국의 책임과 관련해서 나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중국에 대해 관세 등의 수단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초기 적극적으로 전 세계에 위험을 알리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했다면 희생자가 줄었을 것이라면서 연일 중국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처음 보고된 이래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32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감염됐고 약 22만 8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국은 확진자가 이미 1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전 세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나라가 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해서 대규모 진단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사망자는 6만 명이 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 초기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수백만 미국인들이 일자리를 잃고 미국 경제가 깊은 침체 위기를 맞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4년 임기의 대통령직에 다시 출마합니다. 하지만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여론조사 기관인 입소스가 27일과 28일 이틀간 유권자 천여 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40%, 바이든 전 부통령은 44%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자신은 믿지 않는다면서 미국민은 똑똑하기 때문에 무능한 사람이 집권하도록 만들지 않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은 자신이 이번 대선에서 지도록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신에 중국은 미중 무역 협상을 비롯해 여러 가지 현안에 있어 자신이 취하고 있는 강도 높은 조처를 낮추기 위해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이기길 바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과 중국이 체결한 무역 합의가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경제가 침체하면서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무역 전쟁 발발 18개월 만인 지난 1월에 1단계 무역 합의에 전격 합의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3월 말에도 전화통화를 갖고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대한 긴밀한 협력과 무역 합의 등 양국의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과 중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발원지와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방식을 놓고 연일 가시돋친 설전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을 필두로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중국이 코로나 사태 초기에 시의적절하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거듭 비판하고 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29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당국은 전 세계에 퍼지고 있는 코로나 사태와 이로 인한 경제적 대재앙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이날 국무부 청사에서 행한 브리핑에서 중국 정부의 코로나 바이러스 발원지를 조사하기 위해 우한연구소에 대한 미국의 접근을 허용할 걸 촉구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여전히 우한연구소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정확히 이 바이러스의 발원지가 어딘지 모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에서는 후베이성에 있는 우한연구소가 코로나 발원지일지 모른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런 의혹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러이청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28일 미국 N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처음부터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했다면서 중국 책임론을 반박했습니다. 러이청 부부장은 또 코로나 사태는 자연이라면서 이를 정치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기 침체 탓에 에너지 수요와 탄소 배출량이 올해 기록적인 규모로 감소할 것이라고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전망했습니다. 이 소식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가정과 산업 활동이 제약을 받으면서 올해 에너지 수요가 6%가량 감소할 것이라고 30일 밝혔습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래 최대 감소폭입니다. IEA는 30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에너지 수요 감소가 탄소 배출량에도 영향을 미쳐 올해 탄소 배출량이 지난해와 비교해 8%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런 전망은 경기가 점진적으로 회복하고 자가 체류 명령과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점점 완화된다는 가정 아래 나온 것입니다. 파티 비롤 IEA 사무총장은 현 사태는 전체 에너지 분야의 역사적 충격이다라면서 유례가 없는 보건 경제 위기 아래 석유, 석탄, 가스 등 주요 연료에 대한 수요 감축이 엄청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장기적 영향을 판단하기에 아직 이르고 에너지 시장이 현 위기를 벗어나더라도 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이 에너지 시장에 미친 영향은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1분기 전 세계 에너지 수요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3.8% 감소했습니다. 이는 지난 1년 성장률을 모두 깎아먹은 수치입니다. 항목별로는 1분기에 특히 석탄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석탄을 많이 쓰는 중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가정과 산업 활동을 제한한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또 싼 유가와 더운 날씨도 석탄 수요를 크게 줄였습니다. IEA는 올해 국제 석탄 수요가 8%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래 최대 감소폭입니다. 석탄 수요뿐만 아니라 석유 수요도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석유 수요 가운데 약 60%가 차량 운행과 비행기 운항에 쓰이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한 여행 제한 조처로 석유 수요가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 1분기 석유 수요는 5%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전체 수요가 9%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 석유 수요가 에너지 부문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IEA는 올해 국제 석유 수요가 1일 930만 배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지적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바닥을 면치 못하자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일부 산유국은 5월 1일부터 산유량을 줄이기로 합의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기 수요도 공장들이 가동을 중단하고 상점들이 문을 닫으면서 크게 줄었습니다. IEA는 올해 전기 수요가 5%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는 지난 대공황 이래 가장 큰 낙폭입니다. 또 전기 수요는 천연가스 수요 감소로도 이어져 올해 천연가스 수요도 5%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천연가스 수요는 지난 10년 연속 증가한 바 있었습니다. 반면에 올해 에너지 공급 시장에서 성장할 분야는 재생에너지 발전이라고 IEA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재생에너지가 세계 전력 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1분기 26%에서 올해 1분기엔 28%로 증가했습니다. IEA는 이 수치가 올해 말에 30%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EA는 올해 재생에너지 발전이 5% 성장하고 전체 재생에너지 사용은 1%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경제활동 제한으로 탄소 배출량도 기록적인 규모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IEA는 올해 탄소 배출량이 급속하게 줄어 감소량이 30.6기가톤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는 2019년보다 8% 감소한 규모입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오늘은 연방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에 이어서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약 380만 건에 달했다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억제를 위한 연방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4월 30일부로 만료된다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더 이상 연장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오종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방정부 차원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연장하지 않는다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지침은 사라질 것이라며 왜냐하면 주지사들이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는데요. 현행 연방 지침이 주지사들의 향후 계획에 반영되는 형태로 변화하는 것이라고 당국이 언론에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같이 발언한 자리는 백악관에서 존 벨 에드워즈 루이지애나 주지사를 면담하는 현장이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는 사람들이 가까이 모이지 않는 걸 말합니다. 이에 따라 필수 업종을 제외한 사업체들이 대면 영업을 중단하고 연방정부기관들과 기업들도 대대적인 재택근무를 시행 중인데요. 또 불필요한 여행은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식료품점을 비롯한 필수 업종을 이용할 때는 개인 간 6피트, 약 1m 80cm 떨어질 것을 권장합니다. 연방당국은 이 지침을 지난 3월 중순 15일 시한으로 도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침을 내놓으면서 되도록 빨리 끝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요. 미국은 폐쇄를 위해 만들어진 나라가 아니라면서 각 사업체의 정상화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희망을 백악관 브리핑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전역에서 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3월 말에 한 달 연장했습니다. 4월 말까지는 이 같은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는데요. 길면 6월까지 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4월 이후에는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이번에 밝힌 겁니다. 하지만 앞서 보건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당분간 유지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정부 합동 조직의 데보라 벅스 박사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부 조치들이 올 여름까지 유지될 것으로 본다고 지난 26일 NBC 방송에 나와 말했는데요. 우리가 서로를 지켜주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이 지침이 앞서 백악관이 내놓은 경제 정상화 지침에 편입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주별로 경제 사회 활동을 재개하는 행동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14일 기간의 확진자 수치가 감소세를 보이는 것을 전제로 3단계 정상화 방안을 담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한꺼번에 모두 열자는 게 아니라면서 단계별로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내딛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1, 2, 3단계 어느 쪽을 택할지는 각 주정부가 맞춤형으로 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일부 주정부는 코로나 방역을 위한 봉쇄 조치를 점진적으로 해제하고 있습니다. 알래스카와 테네시, 조지아 등지에서 주민 자택 대기령을 완화하고 일부 사업체들의 대면 영업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지아의 경우 미용실이나 문신시술소 같이 사람 간 직접 접촉이 이루어지는 업장까지 문을 열도록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성급하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반면 봉쇄 조치를 연장하는 지역도 잇따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 감염증 치료제 개발에 진전이 있다고 고위 보건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 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장은 29일 렘데시비어가 회복 기간을 줄이는 데 명백하고 의미 있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자료가 나왔다고 백악관에서 말했는데요. 이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렘데시비어는 항생제의 일종으로 코로나 치료제가 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아온 약물입니다. 파우치 소장은 관련 임상시험을 꾸준히 진행해왔다고 이날 밝혔는데요. 플라시보, 그러니까 약효가 없는 심리적 진정제 처방을 받은 환자들에 비해 렘데시비어를 처방받은 사람의 회복기간이 짧다고 설명했습니다. 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 측은 구체적으로 렘데시비어 처방 환자는 평균 11일 이내에 퇴원할 준비가 된 반면 플라시보 처방자는 평균 15일이 걸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임상시험 결과에 대해 코로나 바이러스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차단의 약물 효능이 있음을 입증한 것이라고 파우치 소장은 설명했습니다. 다만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파우치 소장의 이 같은 언급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도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렘데시비어는 아직 식품의약국 FDA의 시판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비상사용 허가를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뉴욕타임즈와 CNN 등 일부 매체는 전했습니다. 4월 말 현재 미국 전역의 코로나 감염증 사망자가 6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전체 확진자는 약 104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였습니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80여 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써 지난 6주간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3천만 명에 달하게 됐는데요. 자세한 소식 김현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그러니까 4월 19일 주간 미국의 실업수당 신규 청구 건수가 약 384만 건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인해 대규모 실업 사태가 벌어지면서 3월 중순부터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폭증세를 이어가고 있는 건데요. 3월 셋째 주 330만 건으로 처음 크게 늘어난 이후 넷째 주에는 680만 건을 훌쩍 뛰어넘었고 그 다음 주는 660여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4월 첫 주에는 520여만 건으로 줄어든 이후 4월 둘째 주에는 440여만 건을 기록했는데요.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곤 있지만 지난 6주 동안 실업 상태에 놓인 미국인은 3천만 명이 넘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미국의 최대 도시 뉴욕과 시카고시 전체 인구를 합한 것보다 많고요. 북한의 전체 인구보다도 많은데요. 그만큼 많은 사람이 단기간에 일자리를 잃게 됐다는 겁니다. 또한 이는 미국의 전체 노동인구 6명 가운데 1명이 실직 상태에 있다는 말이기도 한데요. 미 노동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6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파가 나타나기 전인 지난 2월까지의 1년 평균 신규 실업 신청 건수는 매달 21만여 건에 불과했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으면서 미국의 4월 실업률은 20%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공황 시절인 지난 1993년에 25% 이후 가장 높은 실업률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한편 미국 상무부는 전날인 29일 미국의 1분기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이 연율로 4.8%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강타한 지난 2008년 이후 가장 큰 급락률입니다. 하지만 연미회 예산국 CBO는 4월에서 6월, 그러니까 올해 2분기 경제 성장률은 무려 연율 40%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상무부가 관련 수치를 발표하기 시작한 이래 전례 없는 급락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조처로 수천만 명이 일자리를 잃으면서 미국 경제는 몇 주 만에 거의 마비 상태가 됐습니다. 공장과 호텔, 식당, 백화점, 영화 극장을 비롯해 영세 영업장들이 문을 닫았고 국민들의 소비 심리 위축으로 가계 소비도 크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주지사가 단계적으로 경제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발표하는 등 재기 움직임이 서서히 일고 있는데요. 최근 시행된 설문조사들을 보면 미국인들은 여전히 여행이나 쇼핑 등 일상적인 경제활동이 복귀하는 데 조심스러운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사업체가 앞으로 몇 주 길게는 몇 달이 지나도 재기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해관 직원들을 복직시키지 못하는 상황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정책연구소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신규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 가운데 약 70%가 승인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나머지는 아직 보류 상황이거나 거부당했다는 건데요. 일부 신청자들은 실업수당을 신청할 만큼 이전 직장에서 충분한 보수를 받지 못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미 노동부는 30일 보고서에서 4월 12일 주간 기준으로 실업수당 승인 건수는 약 1,800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는데요. 전주보다 약 210만 명이 늘어난 것으로 역사상 가장 많은 노동자에게 실업수당 혜택을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최근 실업률이 급증한 데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늘어난 것도 있지만 정부가 실업 혜택을 늘린 것도 한 가지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최근 의회가 통과시킨 코로나 사태 대응 경기 부양책에 따라 기존에는 최대 26주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39주간 동안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고 여기에 4주간 매주 600달러씩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실업수당 청구에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미국인이 일자리를 잃으면서 소비 심리가 위축된 것은 미국 경제의 적신호로 읽히고 있습니다. 가계 소비 지출은 미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아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민간 경제조사기관인 컨퍼런스 보드의 조사 결과 소비 심리는 6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미국인 5명 중 1명은 앞으로 6개월 안에 소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이 같은 소비 심리 위축은 소비 지출 감소로 이어지면서 미국 경제 회복을 더디게 하는 요소가 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아메리카나우 김현숙이었습니다.
전 세계를 휩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예비선거를 연기하는 지역에 속출하자 올해 11월에 치를 대선 본선에서 부재자 투표나 우편 투표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대선 ABC, 오늘은 부재자 투표와 우편 투표 12번째 시간으로 부재자 우편 투표의 보완성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안에서 부재자 우편 투표를 채택하는 지역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이런 투표 방식이 과연 안전한가에 대한 물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편 투표지를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기존 투표보다 안전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Vote by mail is becoming increasingly popular in Utah. But have you ever wondered what happens?
부재자 우편 투표지는 유권자가 손으로 직접 기표합니다. 그래서 조작 가능성이 제기되면 하나하나 필적을 검사할 수 있고 이는 선거가 끝난 뒤 일부 지역 정부가 시행하는 검표도 손쉽게 합니다. 또 우편 투표지는 유권자 신원을 확인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우편 투표지를 이용하는 유권자는 투표지를 담은 봉투에 자기 서명을 기재함으로써 동봉한 투표지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 투표지를 접수한 선거관리 당국은 이미 확보한 유권자 서명을 대조해 신원을 확인합니다. 이런 절차는 나중에 우편 투표지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유권자가 이를 정정할 수 있는 과정과 함께 신원 확인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편 투표지는 많은 지역에서 선거일 이전에 처리됨으로써 업무 부담을 줄여주고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조사할 시간을 벌어줍니다.
If you vote by mail, have you ever wondered what happens to your ballot when you send it in? Return ballots are received at the elections office where they are.
부재자 우편 투표는 누군가 감독하는 곳에서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우편 투표지를 사용하는 것에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특징이 많습니다. 먼저 지역 정부가 유권자 정보를 지속해서 갱신하고 유권자들도 본인 정보를 손쉽게 갱신할 수 있는 것이 부재자 우편 투표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첫 단계입니다. 다음엔 각 정당 관계자들도 안전성 담보에 일익을 담당합니다. 이들은 우체국이나 수거함에서 투표지를 수거하고 서명을 확인한 뒤 투표지를 봉투에서 분리해 정리합니다. 또 이들은 나중에 개표에도 참여합니다. 우편 투표지를 처리하는 이런 연쇄적인 과정은 우편 투표의 안정성 확보에 매우 유용합니다. 수거된 우편 투표지는 선거일 이전에 상당 기간 보관해야 하므로 물리적인 보안 대책도 중요합니다. 감시 카메라나 금고, 그리고 투표지 처리와 관련된 모든 활동 기록 유지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유권자가 자신이 보낸 투표지를 추적하는 시스템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콜로라도주 덴버시 등 일부 지역에서는 신청을 하면 자신의 투표지가 접수됐는지 그리고 개표에 포함됐는지 전화 문자로 알려줍니다. 네, 2020 미국 대선 특집 미국 대선 ABC. 오늘은 부재자 투표와 우편 투표 12번째 시간으로 부재자 우편 투표의 보완성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아바의 치키티타 들려드리겠습니다. 슬픔에 빠진 어린 소녀에게 자신에게 기대 울어도 된다고 하는데요. 함께 듣고 오시죠.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가 방송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1950년대 미국의 여름은 많은 부모들에게 공포와 불안의 계절이었습니다. 수많은 어린이들이 폴리오 바이러스에 감염돼 사망하거나 불구가 되는 질병, 소아마비가 만연하는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은 조나스 소크라는 의학자가 문제의 질병을 없애는 백신을 개발함으로써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소크 박사는 하룻밤 사이에 세계적인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 같은 백신의 개발은 여러 해에 걸친 힘겨운 연구의 결과였습니다.
조나스 소크는 1914년 10월 28일 뉴욕시에서 태어났습니다. 러시아에서 이주해온 유태인 가정이었습니다. 자신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자녀들은 반드시 성공한 인생을 살도록 해줘야 한다는 결심이 강한 부모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아이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도록 자극하고 격려했습니다. 조나스는 어머니의 근로정신을 타고난 데다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진 삶의 방식도 어머니한테서 배웠습니다. 그러한 배움은 조나스가 나중에 과학계의 난관을 헤쳐나가는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조나스는 13살 때 영재들이 다니는 타운샌드 해리스 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재능은 있지만 가난한 이민가정 자녀들이 들어갈 수 있는 사립학교였습니다. 이 학교는 발사대라는 별명이 붙은 곳이었습니다. 성공의 미래를 향해 발사되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조나스는 완벽주의자였습니다. 적극적이고 집중적이고 진지한 소년이었습니다. 손에 잡히는 책이라면 무엇이든 다 읽어야 했습니다. 이어 소크 집안의 첫 대학생이 된 조나스는 뉴욕시티 칼리지에 들어가 법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곧 의학으로 방향을 바꾸어 뉴욕대 의과대학으로 옮겨갔습니다. 조나스는 차츰 환자 치료보다는 의학 연구에 더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1939년 뉴욕에 있는 마운트 사이나이 병원에서 의사보다는 과학자로 인턴 과정을 밟았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조나스 소크는 미시간 대학교에서 주는 장학금으로 독감 바이러스를 연구하게 됐습니다. 젊은 조나스는 병에 대한 면역성을 강화시켜주면서도 바이러스의 감염력을 약화시키는 것을 만들어내고 싶었습니다. 소크는 바로 여기서 성공을 했고 그것이 앞으로 소아마비 백신을 연구하는 기반이 된 것입니다.
소아마비를 가져오는 폴리오 바이러스 감염은 1955년 소크 박사의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공공보건의 적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2차 대전 후 미국에서 갈수록 발생이 늘어났습니다. 1952년에는 감염자 중 2만 1천여 명이 불구가 되고 3,10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희생자는 대부분 어린이들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과학자들은 서둘러 폴리오 감염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방법을 찾는 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1947년 조나스 소크 박사는 피츠버그 의과대학에서 와달라는 제의를 받고 그곳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소크 박사는 전국 어린이 장애 기금의 자금 지원으로 여러 종류의 폴리오 바이러스를 규명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소크 박사는 이 프로젝트가 앞으로 소아마비 백신 개발로 확대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연구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백신 개발에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미국 의학 연구사상 가장 정교한 현장 실험으로 평가되는 소크 박사의 백신 연구에는 2만여 명의 의사들과 공공보건 관계자, 6만 4천여 명의 학교 관계자, 22만 명이 넘는 지원자들이 동원됐습니다. 드디어 결실이 나타났습니다. 소크 박사가 개발한 소아마비 백신은 안전하고 확실하게 바이러스를 막아낼 수 있다는 사실이 실제 테스트에서 증명된 것입니다. 1955년 4월 12일 최초의 효과적인 백신 개발 소식이 세상에 공식 발표됐습니다. 소크 박사는 기적을 이루어낸 인물로 찬사를 받았습니다. 발표가 나오는 날 사람들은 마치 축제일인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백신은 그 해부터 미국에서 실제 사용에 들어갔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즉각 백신 접종 물결이 일었습니다. 캐나다, 스웨덴, 서독, 스위스 등이 앞장을 섰습니다. 소크 박사는 공공보건은 윤리적 사명으로 인식돼야 한다면서 백신 접종 의무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소크 박사는 과학자로서 자신의 생애가 너무 많은 세인의 관심으로 영향을 받는 것을 원치 않았고 독립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연구활동 그리고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유명해지고 난 후에는 그건 불가능한 희망사항이 되어버렸습니다.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은 얼마 후 당대 유명한 방송인 에드 머로우는 젊은이 최대의 비극이 그대에게 떨어졌소 당신은 이제 평범한 삶을 상실한 거요 라고 말했습니다. 소크 박사는 또 머로우로부터 누가 특허를 갖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국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특허란 없습니다. 태양에 대한 특허를 가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자신은 백신으로 돈을 벌 생각이 없다고 밝힌 것입니다. 다만 그 백신이 가능한 한 널리 보급되는 것을 보고 싶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허를 받는다면 백신의 가치는 당시 약 70억 달러로 추산됐습니다.
1955년 4월 23일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소크 박사를 백악관으로 초청해 그의 공적을 치하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젊은 의학자를 인류의 은인이라고 부르면서 그의 노력은 겸손하고 헌신적인 연구의 최고 모범이라고 치하했습니다. 폴리오 백신은 세계보건기구의 가장 안전하고 가장 효과적인 필수 의약품 목록에 등재됐습니다.
조나스 소크 박사의 백신은 환자를 감염시키는 위험성을 갖지 않는 죽은 바이러스를 주입해 면역이 생기도록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소크 박사의 백신은 주사로 투입하는 것이었으나 얼마 후에는 살아있는 바이러스에서 나오는 백신이 개발돼 경구용, 즉 입으로 복용할 수 있는 제품이 나왔습니다. 또한 죽인 바이러스에서 나오는 소크 박사의 백신은 극히 일부의 경우였지만 완전 면역이 되지 않는다는 사례도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공공보건당국은 주사 백신보다 경구용 백신을 보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바이러스로 준비된 백신을 경구용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환자들이 면역이 아니라 오히려 소아마비에 걸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미국에서 보고된 몇 가지 새로운 소아마비 케이스는 아마도 백신이 소화기관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돌연변이를 일으켜 독성을 회복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여전히 소크 박사의 방식을 사용한 나라에서는 소아마비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이에 많은 국가는 소아마비 백신을 경구용에서 다시 주사용 제제로 바꾸어 접종했습니다.
소크 박사는 1960년 캘리포니아주 라졸라에 조나스 소크 생물학 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의학과 과학 연구를 위한 혁신적인 센터였습니다. 소크 박사는 연구를 계속하고 여러 저서를 냈습니다. 일부 저서는 역시 의학 연구를 하는 두 아들과 함께 내기도 했습니다. 소크 박사는 말년에 들어 후천성 면역결핍증, 에이즈 백신 개발에 몰두했습니다.
소크 박사는 80세 때인 1995년 6월 23일 캘리포니아에 있는 자택에서 심장질환으로 타계했습니다. 그는 의대 졸업 후 사회복지 전공자인 다나 린제이와 결혼해 세 자녀를 두었고 이혼 후에는 프랑스 화가 프랑소와 질로와 재혼했습니다. 질로는 한때 파블로 피카소와 사귀던 여성이었습니다. 소아마비 백신이라는 놀라운 성공을 거뒀음에도 그는 동료 과학자들로부터 배척을 받기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고 언론을 타는 것만 좋아한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백신 개발로 의학사의 길이 이름을 남긴 존경받는 영웅이었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이 시간에는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한 조나스 소크 박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생활영어부터 뉴스기사의 고급 영어까지 다양한 영어 표현을 배워보는 익스프레션 익스프레스가 이어집니다.
에벨린 here and welcome back to Expression Express.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VOA 뉴스를 통해 표현 배워보는 Expression Express 코너입니다. Let's get right into it. 미국 정부는 쿠바 정부에 새로운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쿠바 정부가 지난 1959년 공산혁명에 성공한 이후 몰수한 자산을 이용하는 외국 기업들을 상대로 한 소송을 다시 허용한다는 겁니다.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오의 관련 발표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Here's the clip.
Détente with the regime has failed. Cozying up to Cuban dictators will always be a black mark on this great nation's long record of defending human rights.
Détente with the regime has failed. Détente. 한국에서도 대탕트라고 알려진 이 표현은 긴장 완화, 화해라는 뜻으로 주로 외교적 긴장 완화를 뜻할 때 자주 쓰이는 표현입니다. Détente with the regime has failed. 쿠바 정권과의 긴장 완화는 실패했습니다. Détente. 오늘 예문에서는 이외에도 재밌는 표현이 몇 개 더 나왔는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Cozying up to Cuban dictators. 쿠바 독재자들과 cozying up. Cozy 하면 아늑한, 친근한. 그래서 cozy up to someone 하면 누군가에게 친근하게 굴다 혹은 기위를 맞추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Cozying up to Cuban dictators. 쿠바 독재자들의 비위 맞추기는 will always be a black mark. Black mark 하면 indication of failure, long-lasting mistake, 즉 오점이라는 뜻이죠. will always be a black mark, 오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on this great nation's, 이 위대한 나라의 long record of defending human rights, 오랜 기간 인권을 수호해온. Let's listen to it one more time.
Détente with the regime has failed. Cozying up to Cuban dictators will always be a black mark on this great nation's long record of defending human rights.
As always, here are some examples. The White House and House Democrats must reach a rough détente over border security. The White House and House Democrats, 백악관과 하원 민주당원들은 must reach a rough détente. 어느 정도의 의견 일치가 필요하다. 무엇에 관해? Over border security, 국경 안보 문제에 관하여. The White House and House Democrats must reach a rough détente over border security. That is it for today's lesson. 오늘은 외교적 긴장 완화, 화해, détente라는 표현, black mark, 오점이라는 두 가지 표현 공부해보았습니다. Thank you guys as always for hopping up on Expression Express.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이운영이었습니다. 끝으로 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노래하는 에릭 클랩튼의 Change the World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I'm not afraid to